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의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엘리야에게서 이제 선지직을 이양받은 엘리사가 행한 많은 기적들의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까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서 엘리사가 선지직을 이양받은 이후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펼쳐왔는가를 정말 쉬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이 이렇게 손을 멈출 수가 없어서 야 이거 봐라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런 일도 있었고 이렇게 쉼 없이 계속 써내려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는 구절들이 연속이 됩니다. 2장에서 우리 열왕기하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열왕기하 2장에서 이런 구절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엘리야와 엘리사죠.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결별하는 장면이죠. 엘리야는 승천하여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고 하늘로 올라갔고 엘리사는 땅에 남아있습니다. 그 엘리사의 부르짖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했던 이 표현들 속에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럼 어디 간 것이냐 엘리야와 함께 없어지고 사라지고 만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굉장히 뒤늦게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듯이 이 6장의 사건은 앞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연관된 이야기들의 끝에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15절부터 봤습니다만 그 앞에 이제 8절부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8절에 보시면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오래된 적대국이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접경 지역이고 그리고 언제나 서로가 서로에게 견제의 대상이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강성해지면 아람, 곧 시리아는 맥을 못 추게 되고 찌그러져 있게 되고 마치 봉신국가와 같이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되는 입장이 되고 반대로 이 시리아가 길을 펴고 나오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쪼그라드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국가죠. 아람이 어느 날부터 이제 힘이 세지죠. 원래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쳐가면서 아람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북이스라엘의 내정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면서 아람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살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여호람의 치세에 이르르면 북이스라엘의 영향력이 굉장히 쇠약해져서 이제 주변국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때가 됐는데 이 아람의 왕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어디를 치자 그래서 공격해서 우리가 탈취물을 얻고 우리의 살림살이를 좀 낫게 해보자 라고 이제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 아람 왕이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자라고 자기들끼리 모인 그 군사회의에서 타격 지점을 정하고 전쟁을 준비했는데 19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아람 군사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쪽은 왕이 지나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아람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은 뭐겠어요? 그쪽으로 아람 사람이 공격할 거니까 그쪽을 잘 방비하십시오. 왕이 함부로 행차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번번이 자기들끼리의 군사회의에서 공격하기로 한 타격 지점을 가보면 방비가 돼 있고 여기는 준비가 안 돼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데가 이미 준비가 돼 있고 그러기를 수차례 하니까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너희 중에 누가 내통하고 있지? 이스라엘 왕과 짬짬이 하고 있지? 이렇게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릅니다. 사실 내통하는 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계획들을 알고 미리 방비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 아람 군대의 그 군사회의 속에서도 알아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2절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침실에서 하는 말이란 가장 내밀하게 하는 말이란 뜻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숨기고 아무리 조심해서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곳에서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아람 왕이 그렇다면 타격 지점을 바꾸자 이 문제의 근원을 알았으니 그 근원을 해결하자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는지 너희 가서 잘 살펴보고 와라 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보낸 사람이 와서 이르기를 그가 도단이라는 이스라엘의 한 성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 도단을 우리가 도단의 화력을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사로잡든가 죽이든가 하여 우리의 그 군사 기밀이 누출되는 것을 막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자라는 결단을 내리고 이제 도단을 침략해서 그 도단을 에워싸는 것입니다. 성 전체를 둘러쌀 만큼 굉장한 규모의 군대가 파견이 되었었던 것 같고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밤중에 은밀하게 행해진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완전히 포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자기의 그 수종들은 엘리사를 섬기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지 않습니까? 물도 떠서 씻을 물도 준비해야 되고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아침에 이제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딱 나와보니까 아침 일찍 나와보니까 아 망했다. 이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무슨 상황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님, 엘리사님, 일어나 보십시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의 온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이렇게 무슨 또박또박 그 사건의 전후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 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넋이 나가고 멘붕에 빠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너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이 사람의 눈이 딱 떠졌는데 뭐가 보이는 겁니까? 불말과 불병거들이 온 산에 가득한, 엘리사를 둘러 에워싸고 온 산에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기적의 이야기죠. 아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열왕기하 2장에서 그 아,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소리쳤던 엘리사의 그 절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사와 함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회오리 바람과 함께 엘리야의 존재가 사라짐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제 열왕기하 6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들 속에서 이렇게 언뜻언뜻 아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엘리사와도 함께 하시구나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많은 에피소드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결국 이 6장 그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그것도 엘리사가 아닌 엘리사의 사환의 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엘리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때 엘리야와 함께하셔서 끔찍한 시절, 아합의 시절을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엘리사의 시대, 포스트 아합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는구나를 알게 해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사환은 눈이 열려서 실제를 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지극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지극히 일부분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구나. 눈을 그 영적인 눈이 띄워지고 나니까 아, 우리의 삶에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의 주위를 가득 호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큰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이것이 그 사환의 눈에 계속해서 보였겠습니까? 이것은 일회성 이벤트였을 것입니다. 한번 눈이 띄어져서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똑같은 하루하루 매일 보는 그것이 보였을 것이지만 벌써 이 영안이 한번 열리는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는 매일매일의 그 전과 다르지 않은 그 일상의 모습들은 그저 똑같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를 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환은 눈이 열리고 그리고 눈이 닫힌 사람들이 있죠. 거기 보면 아람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오려고 엘리사를 사로잡으려고 엘리사에게 다가올 때 엘리사가 다시 한번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눈을 감겨주십시오. 아까 전에 사환에게는 눈을 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이번에 이 아람 사람들에게는 이들의 눈을 감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눈이 멉니다. 눈이 멀다라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소경같 같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리 분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본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잖아요. 보다라는 것은 모든 감각에 다 갖다 붙여서 씁니다. 맛보다, 만져보다, 맛보다, 만져보다, 냄새를 맡아보다 이렇게 쓰죠. 본다라는 것은 감각을 받아들이는 모든 그 표현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그 감각이 주어지는 감각이 머리에서 사리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느껴진 감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면 느껴지는 감각이 아무리 구체적이고 확실하다고 할지라도 그 감각이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눈이 멀게 되는 겁니다. 이 눈이 먼 사람들을 엘리사가 데리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야, 여기 니네들 잘못 왔다. 하나님의 사람 찾지? 아,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잡으려고 왔습니다.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따라와. 그러고 사마리아까지 가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도단까지의 거리는 약 20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거리죠. 매우 긴 거리를 잘 와서 도단에 도착해 놓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이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사리 판단을 못하게 막으셨고 전혀 분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엘리사의 손에 이끌려 굉장히 오랜 시간 걸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의 걸음거리가 보통 걸음이 시속 4km면 5시간에 걸려서 도착하는 곳이 사마리아인데 뭐 조금 더 빨리 갔다고 할지라도 서너 시간은 좋게 행군을 해야 되는 그 거리를 행군해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들의 눈을 띄워주십시오. 다시 사리 판단이 제대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적국의 수도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사로잡힌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사로잡아온 아람의 군대를 보고 막 마음이 조급합니다. 죽일까요? 죽일까요? 이렇게 여러 번, 두 번이나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다급한 표현을 의미합니다. 치고 싶어 안달이 난 그런 모습. 공짜로 얻었잖아요. 적의 주력 부대, 그 기동력과 화력을 갖춘 적의 그 주력 부대를 한순간에 사로잡았으니까 확 없애버릴까요? 없애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그러나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전장에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포로라도 데려와서 죽이는 법은 없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잡은 포로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많이 잘 대접해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조언을 하고 그 조언을 이스라엘 왕이 받아들여서 이제 그들을 잘 먹여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간 그 군대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또 다시 쳐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네, 당분간 그들이 다시는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이스라엘 쪽으로 파견되었던 군사들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기를 굉장히 무서워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경험을 했잖아요. 잘 준비해서 계획적으로 잘 짜여진 각본대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눈을 닫혀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두 마디에 완전히 포로 상황이 된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서는 이들의 마음이 녹아내린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다음에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후에 아람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아람 때문에 속 썩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앞에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는 한 가지 좀 기이한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이거 무슨 민간 전설도 아니고 토속 무슨 전설도 아니고 우화 같기도 한 그런 전설이 나오는데요. 6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허락을 받고 요단 강가에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거할 처소를 짓는 그 일을 위해서 허락을 구하고 엘리사와 함께 가서 나무를 패는데 도끼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물에 가라앉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 도끼를 빠뜨린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뵐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아 주여 이거 빌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그 분명한 주어와 수로로 되어 있지 않고 으악 이거 빌려온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거 빌려온 건데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에 공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도끼의 값어치를 너무나 작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철기가 굉장히 귀한 시대였고 철기를 한 개인이 소유하려면 어느 정도 그 경제력이 있어야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자 생도들은 가난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앞에서도 나왔죠.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한 사람의 부인이 과부가 되고 나서 자기와 자기의 자녀들이 다 노예로 팔려야 될 위기에 엘리사를 찾아와서 경제적인 도움을 얻은 장면들. 흉년이 들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솥 걸어놓고 국 끓여 먹다가 먹을 게 너무 없어서 그 독이 들어있는 열매인지도 모르고 따다가 썰어 넣어가지고 다 죽을 뻔했던 그런 이야기들. 다 어떤 그 상황들을 내포하고 있냐면 경제적인 궁핍이 기본적으로 이 선지자들의 생도 이야기에는 전제로 깔려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대접받지 못하던 시대였거든요. 바알을 섬기던 시대, 아합은 죽었지만 이세벨이 여전히 살아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리면 가서 갚아야죠. 갚아야 되는데 알다시피 선지자 생도들은 경제적으로 곤궁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그 쇠도끼를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취해야 되는 차선책은 무엇이냐면 종 노릇하는 것입니다. 도끼를 빌려와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훈련생들이 거할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패다가 그 도끼가 빠졌는데 그래서 종으로 팔려나갈 위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그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피는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아, 내 주여 이거 빌려온 겁니다.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나조차고 나무하다가 도끼를 빠뜨린 것도 아니고 왜 나무꾼의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에서도 그 사람은 뭐 자기가 먹고 살려고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빠뜨린 거지만 이 선지자 생도는 자기 먹고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생도들이 거할 처소를 짓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다가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그 비참한 현실에 대한 절규, 원망 같은 것들이 괄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빌려온 겁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그때 무슨 기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6절에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재밌죠? 금도끼 은도끼 얘기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신선이 딱 물에서 나오는 산신령이 나오는 그런 거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이 딱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쇠가 물에 이렇게 쫙 떠오르는 거죠. 마치 나무는 그 쇠를 끌어올리는 자석이 된 그 어떤 나무가 쇠가 된 것 같고 쇠는 나무가 된 것 같은 그런 역전이 그 쇠도끼 사건을 소개하면서 일어나는 거죠. 어떤 물체의 성질까지도 완전히 뒤집어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있다. 그리고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소개해 왔습니까? 2장부터 그 이후에 모압과의 전쟁에서 너희가 비도 보지 못하고 바람도 보지 못하겠거늘 구름도 보지 못하겠거늘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어 먹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너희를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겠다. 그 3장에서의 말씀이었죠. 4장에서는 무려 4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선지생도의 아내, 아까도 말했던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있던 그 과부가 도움을 청하자 너 뭐 있냐? 기름이 조금 남았습니다. 가서 기름그릇 많이 얻어와라. 그리고 몰래 네 방 안에 숨어서 그 기름그릇을 있는 그릇에 다 따라라. 그러니까 기름이 빌려온 그릇 전체에 다 차서 당장의 어려움을 면하고 그 약간의 여분의 그 살기에 충분한 생활비를 얻게 되었다. 아, 그 기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수넴 여인이 아들을 갖는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얻은 아들이 죽고 나서 다시 그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 그리고 윤 목사님이 해독주스 사건이라고 명명을 하셨는데 그 들포도 덩굴 따가지고 그 솥 걸어놓은 데다 잘못 넣어서 다 독에 감염돼서 죽을 뻔했는데 가루를 뿌려서 독을 제거하고 맛있게 먹고 배부른 이야기. 어떤 사람이 20개의 떡과 채소를 가져와가지고 엘리사에게 주었는데 100명이나 되는 생도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아이가 턱도 없습니다. 아, 주려면 줘라. 하나님이 먹고 남는다 그러셨다 그랬더니 정말 먹고 남았더라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5장에 가면 나아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나아만 장군. 아람 사람인데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왔더니 요단 강물에 7번 씻어라.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부하들이 아 그러지 마시고 더 어려운 일 했으면 했을 거 아닙니까? 해보십시오. 해서 낳고 신앙을 가지고 난 이제 여호와만 예배드리겠습니다라고 돌아간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이 쇠도끼 이야기.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나열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얼핏 세봤더니 오늘 이 눈먼 이야기까지 포함하면 무려 10개의 이야기가 2장 이후에 엘리사가 베푼 기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선지생도들은 여전히 가난에 빠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불안불안하고 군력으로도 딸리고 경제력으로도 어렵고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불병거와 불말들이 그와 함께 있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 또 그들이 맡고 있는 현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쇠도끼를 빠뜨리고 빌려온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엘리사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가라앉은 쇠를 나무를 던져 떠오르게 하는 놀라운 성질의 역전, 그 물질세계의 법칙의 역전을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어렵죠. 그 사람은 뭘 했을까요? 그 다음에 도끼를 딱 물에서 건져서 감동을 했겠죠. 그리고 뭘 했을까요? 다시 나무를 패야죠. 도끼를 도끼자루에 끼고 다시 나무를 패고 집을 지어야지. 그 도끼만 있으면 집 나와라 뚝딱 하면 집이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된 도끼였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람군이 쳐들어와서 한번 잘 쳐들어온 그들을 잘 요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겁을 주어서 호의를 베풀어서 돌려보냈는데 다시 또 쳐들어오는 겁니다. 아람은 여전히 아람이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스라엘이고 건져낸 쇠도끼는 여전히 또 쇠도끼고 건진 사람은 그것으로 나무를 패야 하는 달라지지 않은 일상, 여전한 일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적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이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세계들을 바꾸고도 남음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오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이런 구호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기독교는 날이 갈수록 힘을 잃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얻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바도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꾸 하나님을 수단으로 갖고 싶은 것입니다. 능력으로 갖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번 해보고자. 이것이 우리에게도 큰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 정말 다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들어도 주시고 해결도 해 주시겠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걱정도 없이 고민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그런 장밋빛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한번 하면 그 다음에는 그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뜬 눈으로 본 그 실제를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의 내용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30년간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정받지 못한 곳에서 살아오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시죠. 그리고 가장 처음에 만난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 능력을 사용하여 너의 필요를 채워라. 너에겐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발휘해봐라. 능력으로 네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보아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떡으로 사는 것 아니다. 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오늘 주릴지라도 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지 떡으로 사는 사람 아니다. 라고 답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하나님은 시험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답하죠. 마지막으로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모든 나라의 영광들을 보여줍니다. 부와 권세와 모든 영광. 네가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 일을 해보면 되지 않겠느냐? 아니, 권력과 권세를 가져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그 일을 하겠다. 예배의 대상을 바꾸면서 힘을 쫓지 않겠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답하셨던 그 답을 쫓아 우리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이 떠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다 통과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너 정말 내 아들이구나 그래서 바로 메시아를 삼아주셨습니까? 아니요.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셨고 마치셨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 누구나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저주스러워하는 그 길을 걸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하는 것이 예수께서 쫓으셨던 삶의 자리였습니다.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지 않으셨고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비슷한 기도를 하신 적이 딱 한 번 있죠.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기도.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나 아버지 뜻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받는 감동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다만 우리와는 전혀 별개인 고통을 모르는 수치를 모르는 초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거기서 배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하나님이 죽음의 길을 가라 하셔서 죽음의 길을 가는 그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망해갈 수 없다. 이런 환경 속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라고 느끼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 속에 분노 같은 것들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 납득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시편 136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902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136편의 이 말씀은, 이 고백은, 찬양은 26절까지 계속 무슨 이야기였냐면 창조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세계를 논하면서 이런 것들을 창조하신 이에게,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 이하로부터는 출애굽기의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이러한 구원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한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단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고 무슨 사건을 얘기하냐면 창조와 출애굽의 구원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의 노래는 언제 불려졌냐면 대부분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불려지는 노래들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수집되고, 물론 그 전부터 계속해서 불려왔던 노래겠지만 그 이후에 다 수집이 되고 그 다음에 시편이라는 한 책으로 엮여져서 정경 속에 자리하게 된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삶이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를 보고 있지만 열왕기하는 그나마 아직 나라라도 있는 상태이죠. 바벨론 포로 이후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의 연속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아있던 남유다 왕국도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포로로 잡혀간 그 신앙 공동체가 도대체 우리가 왜 어쩌다 이렇게 되었느냐를 고민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을 차마 놓아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잘 생각해 봅니다. 왜 이랬을까? 아,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를 벌하신 거구나. 그러니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다시 우리가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소리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것처럼 우리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포로에서 귀환을 경험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나라는 없고, 나라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또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 헬라 제국으로, 알렉산더 사후에 4분5열된 그 나라에서 시리아 지역에도 속했다가 이집트 지역에도 속했다가 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 격동 속에서, 그리고 결국은 로마가 먹고, 그 다음에 로마 이후에 예수님 시절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아예 잃고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사는 민족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의 압제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것 잊지 말자. 그 하나님이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를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굉장히 센 노래죠. 나 개인, 나 한 사람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견디기 힘들다 할지라도 내 이 작은 삶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그 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셨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잊지 않는 하나님이셨다를 그 과거를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눈을 뜨는 거죠.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무슨 특별한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 추구하는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무슨 특별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눈으로 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들을 보면서도 아, 이 엘리사의 사환이 경험했던 그 경험 나도 좀 한번 해봤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지만, 아, 성경의 역사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는 이야기들은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과거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 신앙 공동체가 그들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했던 그 고백이 얼마나 더 풍부하게 우리에게는 이어져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져 있고 십자가와 부활까지 이어져 있는 그 과거,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되돌아보고 너희 눈을 떠라, 믿음의 눈을 가져라, 보고 겁내지 말아라, 세상이 너희를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시다,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경제가 좀 나아지지 않는다고, 사회적인 지위가 향상되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것에 눌려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너도 그렇게 고백해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 찬양으로 여러분의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을지라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야 됐던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길, 현실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길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눌리지 말고 지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를 확신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